자, 오늘 우리는 자유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참 자유로운 것 같아요. 자유가 넘쳐옵니다. 어느 시대보다 우리는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뭘 하는데 그렇게 큰 제한이 없습니다. 마음껏 소비하고 또 마음껏 또 욕구를 분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보다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를 뺏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진정한 자유인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이 자유를 뺏기면 노예가 됩니다. 자, 오늘 주님이 자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노예가 된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말은 틀렸어요.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노예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를 했고요. 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노예가 되어 있죠. 근데 사실 주님은 이게 정치적으로 의미에서의 노예를 말하는 게 아니고 죄의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들이 어떻게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하느냐.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굉장히 도발적인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다 종이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말은 어디에서나 우리가 사용하죠.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성경에서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늘 벌어지는 풍경은 권력투쟁입니다. 이 권력투쟁은 뭐 국가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매일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디에든 이 권력투쟁이 일어납니다. 이 힘의 대결이죠. 힘의 대결, 힘 겨루기. 힘을 더 많이 확보하겠다는 이 싸움, 이 게임은 뭐 어디에나 벌어지는 것입니다. 힘에 밀리면 지배를 받는 것이고 국가 간에도 그렇고 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사회, 좁은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힘의 역학구도가 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은 결국은 상대를 억압하고 나의 자유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투쟁은 대개 이전투구로 변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의 가장 큰 권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입니다. 죄. 죄의 힘은 막강하죠. 죄의 지배를 받는 순간 인간은 죄의 종이 된다. 이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 죄의 힘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신들을 의롭게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유의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자유를 얻으려고 하면 내 제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은 자유인이셨죠. 주님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신 분입니다. 당연히 그분을 따르면 그분이 누리는 자유를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이 말씀처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런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는 그 말의 뜻은 그대로라면 배우는 사람입니다. 학습자다. 그게 제자죠. 자,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을 배우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모르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능해야 합니다. 제자는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지느냐의 싸움입니다. 큰 싸움이죠. 결국은 나를 지배하는 원리가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세상의 철학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일수록 세상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려고 하면 결국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말씀이 그냥은 안 채워지잖아요. 계속 채우는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채워야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면 다른 것들이 우리의 의식을 채워서 다른 이론들이 나를 끌고 갈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채워진 게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가 있고 주님을 따라야 비로소 우리는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말씀을 채우려고 하면 딴 게 없어요. 우선 읽어야 합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연초부터 통독을 시작하셨으면 계속 성경을 읽으십시오. 많이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일평생 한 100독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독이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100독은 너무 내가 큰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때요? 이 말씀을 듣는 자와 그랬습니다.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입니다.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것입니다. 또 들으면서 믿음이 나죠. 이 듣는다는 게 대단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은 듣는 것보다 보는 게 더 대세입니다. 소위 말하면 영상 시대가 열렸습니다. 문자 시대, 이 문자 중심의 시대가 수천 년의 역사가 됐는데 지금 이 문자 중심에서 영상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 잘 아는 세대들은 완전히 영상 세대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입니다. 뇌 구조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관건은 이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걸 통하여 성경의 무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문맹은 삶을 불편하게 하죠. 어떻게 하든 글을 깨치는 이유가 문맹은 너무 불편하잖아요. 내가 글을 모르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말씀을 모르면 그냥 글자의 문맹보다 더 힘든 일이 많아요. 영적 문맹자가 되는 겁니다. 영적 문맹은 문자 문맹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자신이 판단할 절대적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모르면 길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논리에 생포를 당하게 됩니다. 이상한 논리와 철학의 노예가 됩니다. 말씀에 무지하면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저항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으면 세상을 따라가요. 세상의 논리에 설득을 당해야 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거짓된 이론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걸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타인의 논리에 얼마든지 끌려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붙잡고 삽니다. 영화를 보고 게임을 하고 각종 정보를 거기서 얻습니다. 많은 시간을 핸드폰에 빼앗깁니다. 알고리즘과 연결되면 시간이 무한정 소비가 됩니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내가 보는 것에 몰입이 되고 그 몰입이 되면 나는 거기에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드라마를 보고 울고 웃다가 뉴스를 보다가 분노하고 게임을 하다가 잠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사고하는 게 아닙니다. 사고를 당하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사색이나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세계는 없습니다. 이런 문화에서 심각한 것은 뭘까요? 결국은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진리로부터 멀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광고에 몰입되는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내 영혼을 어디에 내어놓을 것인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에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무지하면 그 다음은 기준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가 되겠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입니까? 아니죠. 내 마음대로 살아보면 반드시 꼬이게 돼 있습니다. 자유로부터 속박을 당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자유가 오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유가 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대가는 큰 것입니다. 무지하면 자유를 빼앗깁니다.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고 삶은 힘들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라는 것.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논리의 아류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될 수가 없어요.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자, 32절에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들어가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알기 전까지는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곧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의 초점은 언제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Reading Jesus, 그리스도를 읽어라, 그리스도를 묵상하라, 그리스도를 찾으라,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묵상하라. 자, 그런데 이렇게 진리를 안다는 것은 뭘까요? 이 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 성경의 원문의 의미는 이 머리로 knowledge, 이런 지식적인 알물 말하지 않아요.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아는 것. 여러분 요즘 인터넷으로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근데 듣는 것은 그것을 그냥 지식이에요. 청취자이죠. 청취로 끝나는 겁니다. 많이 들었다고 결코 진리를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안다라고 할 때 이 진리를 알지니라고 이 아는 건 말씀, 진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실제로 적용해 볼 때 그 말씀이 순종한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말씀의 비경이 열리는 것이죠. 적용해보지 않으면 그 말씀은 여기에만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점점 커지는 거죠. 머리에만 쌓여있는 말씀은 여기에서 말하는 진리를 알지니 할 때 그 알지니가 아니에요. 용서하라는 말씀을 실천해 보기 전에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풍성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길이 없는 거죠. 아, 용서를 실천해 보았더니 아, 주님이 왜 실천 용서하라고 하셨는지를 이제 알 것 같다. 그 용서를 실천했을 때 그 용서의 지평이 열리면서 내 그러니까 거기에 땅을 딛기 전에는 보지 못했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용서하라는 이런 말은 마치 에베레스트의 높은 그런 정상처럼 보여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거. 그래서 대개는 멀리서 보고, 아, 높은 산이구나. 그리고 끝나버려요. 근데 그 정상에 오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힘들지만 그 길을 가는데, 가보니 그 정상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세계가 있는 거죠. 가보기 전에는 알 수 없어요. 말씀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히말리아 산맥의 최고봉은 에베레스트예요. 근데 이 히말리아 산맥에 해발 8,000m가 넘는 봉우리가 14좌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도전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에도 굉장히 높은 산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것은 우리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오를 수 있는 산들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호하지 않고 하나의 지식의 덩어리가 아니고 정보의 덩어리가 아니고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해 가는 것, 이걸 주님이 말씀하는 것,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성경이 주어진 목적은 단순히 교리적 이해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교리는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 구체적으로 그게 성경이 문자가 아니고 문자를 넘어 생명력 있는,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때 그것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걸 경험할 때 그 말씀에 내 삶을 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말씀을 알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 깨달았다 정도가 아니고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나가는 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알 때 어때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깊어지는 거예요. 확신이 드니까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확신이 크면 클수록 순종하기가 쉬워집니다. 갈수록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지는 이유는 내가 그 진리를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말씀을 지킬수록 말씀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나를 사로잡는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그때 무엇이 오는 줄 압니까? 자유가 오는 거예요. 진리의 힘이 나를 자유의 삶으로 이끌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시도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자꾸 커지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진리를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려고 할 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걸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대개 사람들의 말에 휘둘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나 행동을 하려고 해도 사람들의 그 시선과 평가와 사람들의 말에 내가 휘둘리면서 내 행동을 주저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깊이 경험하지 않으면요, 사람이 자꾸 소심해져요. 남들이 뭐라고 할까? 여러분, 남들이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리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한마디 하는데 영향을 받으면 나는 그 사람이 말에 내가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누가 욕이나 하지 않을까. 흔들리는 갈대가 되는 거. 우유부단해지는 거. 늘 방어적이게 돼요. 디펜스 한다고 바쁜 거죠.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자유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나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이론이나 평가나 어떤 주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그 진리가 나를 견고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고 그 진리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힘이 나로 거침없이 행동하게 하고 그 진리를 따라 행할 때 그 진리가 비로소 나를 승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1편의 말씀이 그걸 잘 보여주는 그림이죠.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여기에서 그림은 뭐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를 그 깊은 시냇가에 물에 내리고 있기 때문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왜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그 태양이 장렬하면 잎사귀가 다 말라버리는데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푸른 거죠. 푸어시즌 그냥 푸른 나무예요. 그냥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삶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진리를 아는 사람은 뿌리 깊은 나무 같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 움직이지 주변의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에 살아갈 때 이 진리를 더 알아가는,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이러면 이겼다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의 힘이 떡의 힘보다 더 크게 작용했다는 거잖아요. 주님은 마귀가 던지는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붙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유혹보다 영의 힘이 강하면 이기는 거예요. 내가 뭐 이기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유혹이 우리를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 강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약하면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언제 말씀의 힘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가? 평소에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일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죠. 평소.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성경 암송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는 이유는 뭘까요? 암송하고 있으면 그 말씀을 적용할 순간이 나타납니다. 그때 그 말씀이 무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죄의 힘을 밀어낼 만큼 말씀의 힘이 강해야 한다. 매일 말씀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매일 묵상이 daily bread. 밥은 매일 먹는 거잖아요. 가끔 먹는 게 아니잖아요. 밥을 매일 먹어요. 먹는 행위, 이건 중요한 겁니다. 밥을 먹는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는 먹는 척만 한다 그런 분 없잖아요.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밥을 그린 그림을 감상하는 것으로는 맛을 알 수가 없어요. 배가 부르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밥을 먹어야 돼요. 먹어도 가끔 먹으면 안 돼요. 오늘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난다는 이 말은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위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밥을 챙겨 먹는 것보다 말씀을 챙겨 먹는 게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실용만으로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에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매일, 밥은 안 드시더라도 말씀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밥을 아무리 먹어도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가 아니에요. 포로가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될 수가 없어요. 자, 3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죄의 지배를 받으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인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자유를 뺏어가는 것입니까? 죄예요, 죄. 죄를 다루지 않으면 자유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죄를 다루면 져요. 왜? 죄의 힘이 크니까. 인류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죄와 직접 싸움은 진다는 거죠. 죄는 매우 교묘하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중독자들이 많아요. 중독이란 뭘까요, 여러분? 자유를 뺏긴 삶입니다. 술에 중독된 사람 뭐예요? 술을 처음에는 자기가 먹고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고 내가 주인이 아닌 거죠. 완전한 노예 상태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갈수록 중독이 늘어납니다. 중독 사회처럼 보여요, 요즘은. 중독 사회예요. 여러분, 중독이 왜 무서운 겁니까? 종이 되는 겁니다. 한번 종이 되면 한없이 끌려다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독에 한번 걸려들면 인생이, 아까운 인생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한 영혼을 철저히 파괴해 버립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독에 빠지면요, 뭐 사람이 허물허물해져요. 그냥 시들시들해져요. 갚버려요. 맛이 갚버려요. 한때는 열심히 괜찮은 일꾼이었는데 이 중독에 한번 딱 잡히면요, 사람이 이상해. 눈이, 눈동자 풀려버려요. 아까운 삶의 에너지가 엉뚱한 것에 무한 방출이 되어버려요. 중독에 의해 쓰러집니다. 아까운 청춘이 중독의 늪에 허우적거립니다. 여러분, 이 중독이요, 지금은 점점 영토를 넓혀가요. 어마어마한. 한 세대만 아닙니다. 모든 세대입니다. 여러분, 중독자가 되는 과정은 서서히 일어나잖아요.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중독까지 될 줄을 본인이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가 중독이라는 걸 느끼는 순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중독이 그렇게 세죠? 여러분, 사사기에서 삼손을 보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은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런 축복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는 조금씩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한순간이 아닙니다. 서서입니다. 나중에는 그 엄청난 삼손의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노예가 됩니다. 블레셋의 그냥 블레셋을 자기 혼자서 그냥 무찔렀던 사람이 꼼짝없이 블레셋의 노예가 됩니다. 두 눈 뽑히고 맷돌 돌리고 블레셋의 놀잇감이 됩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나면 어떻게 되죠? 질질 끌려다닙니다. 비참합니다. 삼손의 삶을 보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납니까? 어느 순간까지는 나에게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독이 깊어지면 나의 결정권이 줄어듭니다. 나의 결정권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노예가 됩니다. 다음부터는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인간, 그때부터 공허한 내면은 무엇인가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본질적으로 모두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터진 웅덩이. 그것을 채우려고 하다가 채우지 못하고 노예적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유케 되는 길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3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여기 아들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왜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아들과 종의 신분의 차이를 설명하려고. 아들은 자유가 있어요. 아들은 하고 싶은 걸 다 합니다. 아들은 집안에서 냉장고 한번 열고 뭐 자기가 라면 끓여 먹고 다 해요. 종은 그런 자유가 없습니다. 아들의 권세는 놀랍습니다. 노예는 권리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유를 누리는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도 아들이 누리는 동등한 자유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도 이 아들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참된 자유가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특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경험하는 것. 이제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온전히 맺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안에 붙들려 있을 때 그리스도가 누리는 자유를 우리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모든 초점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는 종교를 만든 창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를 믿고 따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삶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방식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심플합니다. 뭐예요?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돼요. 왜 삶이 복잡해지고 꼬이고 어렵고 엉키죠?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자유가 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오는 거잖아요. 오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신뢰가 생기지 않으면 따라가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네가 붙들고 있는 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종교 생활과 다른 것입니다. 종교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아가요. 겉으로는 자유를 줄 것 같아 보이지만 들어가면 종교가 또 다른 나를 속박해요. 종교가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고등 종교는 보호막이 되죠. 그러나 그 종교는 끝내는 사람들을 억압한. 이런 종교의 출발이 어디로부터 출발된 거 아시죠? 두려움이에요. 종교는 자유와 멀어지게 합니다. 맹목적 순종을 하게 합니다. 더 매이게 합니다. 나중에는 자기 생각을 못하게 해요. 두려움을 주어 복종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어떤 틀 안에 만들어 집어넣습니다. 규칙을 지키도록 하고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는 좀 무거워요. 기쁨이 없어요. 이 종교 생활을 할수록 자꾸 의존심을 키웁니다. 스스로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쁜 종교는 인간의 자율성을 빼앗아갑니다. 어떤 틀 안에 집어넣고 규격을 만들어 따라오게 합니다. 사람들을 도리어 허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복잡해져요. 왜? 규율이 많아져요. 엄격해져요. 결국 어떻게 되죠? 삶이 축소됩니다. 자신이 믿는 종교 안에 갇혀버립니다. 이단들을 보세요. 추종하는 교주의 조종을 받으며 그 안에 그 집단 안에 공동체 안에 꼼짝도 못하게 합니다. 자유의 상실이에요. 종교를 믿는 게 아니고 이상한 이론을 추종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도 유대교가 마찬가지였어. 율법의 채찍들로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었어.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8절 30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관한 규칙들을 만들어 사람들을 막 억압을 했어요. 율법사들은 안식일을 지키려는 한 계명에 수백 개의 규칙을 만들어요. 안식일의 본래 정신은 그야말로 안식이에요. 그런데 종교는 안식이라는 계명으로 사람들을 얽음해요. 안식일 때문에 더 숨이 막혀. 그 안식이 아니라 안쉴이 돼. 안쉴. 예수님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와, 전혀 다른 체크는 아세요? 안식일을 구한 것은 율법적 의무를 지우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일을 거침으로 해방감을 만끽하도록 주신 거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이 안식일의 계명을 만든 게 아니다. 너희를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무엇인가 자꾸 어두워집니까? 무거워지십니까? 힘들어지십니까? 복잡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잘못돼 있어요. 핵심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되면요, 갈수록 자유로워져야 돼요. 갈수록 기쁨이 넘쳐야 돼요. 억지로 하는 게 없어야 돼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예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죄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로부터의 구속이 없으면 자유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죄로부터의 자유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진리를 따르는 것이고 수많은 그 진리를 따를 때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 심플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초점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진리 안에 갈 때 가장 안정감을 얻을 수 있어. 내가 세상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신경을 막 건드립니까? 왜 민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겉으로는 자유가 넘쳐나는 세상에 어느 때보다도 갇힌 자, 포로된 자들이 너무 많아. 어디엔가 속박이 돼 있는 것. 돈의 노예가 돼 있어. 돈의 노예가 돼 있어. 돈의 포로가 돼 있어. 돈의 포로가 돼 있어. 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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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하니까 돈, 돈이 돈. 얼마나 많은 게 우리를 속박하고 있습니까? 도박도 여러분 얼마나 도박에 한번 빠지면 꼼짝 못해. 술, 도박, 약물, 명성, 권력, 일, 성공, 쇼핑, 사랑, 도파민, 종교, 성, 음란물, 게임. 한 5분 할까요? 계속? 주식, 코인, 계속 해봐요. 거기에 통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미 주인이 넘어가 버렸어요. 나를 컨트롤해요. 내 모든 신경, 조직, 마음, 생각, 사고방식, 세계관이 그게 다 올인되어 버렸어요. 속박을 당하고 있는, 통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 이양이 되어버렸어요. 나는 없어요. 그 모든 것의 행포에 내가 시달리고 있는, 끌려다니는 거예요. 질질 아무것도 못하는 노예적 삶.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자유예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자유를 엉뚱한 것에 너무 하찮은 것들에 내가 빼앗겨버리고. 축복 중에 축복은 자유입니다. 갈수록 자유가 더 커져가면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그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자유인이 될 수가 있겠어요? 진리를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 삶이 자유가 올 수가 있어요? 진리를 알아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유를 박탈당한 포로된 자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를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자유가 철철 흘러 넘치는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모두가 노예가 되어 있는 삶. 자신의 삶을 아까운 인생을 탈취당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중독의 영토는 더 넓어져가고 수많은 사람들은 포로된 자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 말씀을 내 안에 채우십시오. 잡다한 것들이 들어있어서 내 삶을 끌고 가는데 그걸 저항하십시오. 진리를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경험해 가시죠. 알고 경험한 그 진리가 여러분들의 삶을 자유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매이면 그 한 분에게 매이면 다른 것들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것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중독되면 모든 중독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정한 자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자유를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고 그리스도에게 중독되시고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자유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자유를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누리며 만끽하며 이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